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저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실수도 많고 충동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반석 같은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송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드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단 한마디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상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누군가 지하자매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 얘기한다면 베드로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한 걸 알게 돼요.
맞아요. 나의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용기 있고 솔직했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따를 수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까지도 미리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택하신 게 아니라 변화될 자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신 주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물 위로 걸어보았던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 너무 아파요. 그 눈빛, 그 침묵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 하다가 작은 두려움 앞에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세 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었나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의 실패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은 회개를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한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넉넉한 사랑을 본받고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동물인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로 베드로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어요.
그쵸. 그런데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날에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었고 그의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와 회복 그리고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부르심을 잘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조선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북조선의 내 맘찬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곡해보았는데요. 그 곡의 가사를 지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잘 거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요즘 은혜 되는 말씀 구절, 성경 구절 혹은 어떤 네 한 토막 글이 있다면?
네, 저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약간 마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것이 어쩌면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조금이라든가 우리가 좀 우리에게 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 이런 것을 또 오늘 발론들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은혜롭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 전주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여섯 번째 유익은 중보자의 직분의 다른 부분들을 현재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분께서 구속의 언덕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 의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보존시키시고 또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의 완성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그분의 은덕의 완성과 교회의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에 관해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구나. 또한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부여받으셨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그 영광과 복락과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을 위한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아. 성도들만 부활하지라는 반론도 살펴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인 거죠. 부활의 목적, 이유가 성도와는 다르지만 악인 역시 부활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덕들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은덕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살펴봤었어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얻으신 것들이라는 점에서는 그의 죽으심의 은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공로로 얻으셨다라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점에서 그의 부활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약시대의 조상들의 의롭다 하심이나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던 걸 볼 때 그것보다 나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모든 은덕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은덕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조금 심각한, 심각하게 잘못된 반론도 살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는 물론 부활이 완성된 상태로는 구약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효와 독성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구약의 조상들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렇다는 증거가 뭐였죠? 예,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성령과 은사, 부활 이후 부어졌던 이것이 비록 조금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않으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죠. 예, 그게 증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조목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네, 그 믿음의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죽은 상태에 있는 그의 육체와 진정으로 연합시키셨고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가 참된 영혼과 육체를 보유하셨다라는 것과 또한 그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현재 영광된 상태에 계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한 상태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네,
셋째로 그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의와 거룩함과 영화에 참여하게 하실 목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46문으로 넘어갔죠.
네.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승천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이 둘 다 또 땅으로부터 하늘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옮아가신 사건, 그게 이제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해 살펴볼 작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죠?
네, 다섯 가지였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네.
둘째로 어떤 식으로 올라가셨는가? 세 번째로 무슨 목적으로 올라가셨는가? 넷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들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죠?
네, 승천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본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었죠. 하늘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세 가지를 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공중을 뜻하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하늘의 영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46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6문 7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 지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난주 하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승천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죠. 두 번째까지를 했었어요. 자, 성경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 네, 하늘은 성경에서 말할 때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분이 하늘의 보좌를, 하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기 나오는 하늘은 참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중이나 하늘이 아니고요. 저 네, 우주에 있는 하늘도 아니에요. 여기 하늘은 축복받은 자들이 있는 곳의 의미 하늘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어떻다고 말씀하는 것 같나요?
우선 이 세계와 눈에 보이는 하늘, 바깥의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공간으로 하나님과 축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곳, 그러니까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하시는 곳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면 그런 곳이죠.
네.
또 그 하늘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들뿐 아니라 우리의 복락의 좌소,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복된 곳이 있는 곳, 그곳이 마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 속에 포함되어서 함께 계신다거나 또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계신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저쪽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특별히 자신의 영광을 복된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전해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장소를 하늘이란 말 말고도 여러 표현을 사용해 불러요. 이 세 번째 하늘, 복된 의미의 장소, 뭐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66장 1절, 열왕기하 2장 1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나오거든요.
네,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새 세상, 새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그 하늘, 세 번째 하늘의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간 곳, 바울이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부른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곳, 그 하늘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미로 이해해야 할 하늘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인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관련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2절, 누가복음 24장 51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7장 56절,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4절, 7장 26절, 9장 24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 이것은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 바로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 중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에 관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령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시민권은 땅 위에 있다. 그러므로 하늘은 땅 위에 있는 것이다, 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론은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땅 위에 있으니, 예, 그러므로 그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 땅 위에 있는 그 하늘을 말한다인데, 뭐 성경이 하늘에 있다고 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지 뭐 계속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데 성경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 반론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나 확실성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 역시 하늘에 있다라고 막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가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시민권이나 그 생명이나 그 소망은 바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네.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 그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선명영재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아 그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인 하늘에 올라가셨어. 아니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성경이?
글쎄요 저는 믿음이 강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해보면 뭐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사라지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네.
참 사람으로 계속 계시다가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냥 사라지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사라지셨다. 그분이 없어지셨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 수 없는데 명확한 장소가 있죠. 그분이 가신 장소 하늘로. 이런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갖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되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실 우리의 그 본향, 본래의 고향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46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인성에 따라 올라가셨다. 이게 뭘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발을 닦아드릴 때 하신 말씀이죠. 이제 곧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제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제자들과 잊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목사님.
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존재하신다. 거기에 계신다. 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신성은 항상 존재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항상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다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인성에 따라서 올라가신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그냥 올라가셨어라고 말하지 않고 인성을 따라 올라가셨어. 그 얘기는 그분께서 인성으로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올라가신 그곳에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자는 그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인자는 하늘에 계셨다. 그러므로 그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뭐 일단 바로 앞에서 정답을 알았죠.
네.
승천은 신성이 아니라 인성에 의한 것이다. 뭐 그래도 생각해보죠. 항상 하늘에 계신 분이 당신의 신성을 따라서 올라가셨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왜 그래요? 뭐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항상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신성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그분의 신성은 하늘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도 그분의 신성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지금도 그분의 신성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야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항상 어느 곳에나 언제나 존재하시니까요.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은혜롭거든요.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나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계셔본 일이 없는 곳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늘 계셨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하늘에 계셨고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하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전에 계셔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계셔본 곳이 없던 그곳의 장소인 거죠.
그 말씀에 따르면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육신 대신 말씀은 인성을 말하는 거네요.
네.
신성으로 보면 늘 하늘에 계신 것이지만 인성으로 보면 땅에 계시다 올라가신 것이고, 그러니 네. 승천은 인성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신성은 계셨으니까 승천할 수 없잖아요. 계셨으니까. 네. 인성은 계시지 않았으니까 그분이야말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심은 인성으로 올라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그런데 또 이 재발론이 있거든요. 사모님 네.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려온 것이라야만 올라가는 법이다. 그의 신성이 내려왔으므로 다시 올라간 것이다. 신성에 따라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네,
계속
네.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만일 신성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해봤을 때 그때 그것을 직설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신성이 내려왔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에 나타난 일이 없는 곳에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렇게 인성으로 올라가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국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국지적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네.
좀 어떠한 지역을 말하거나 아니면 범위가 한정된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또 그는 진짜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낮은 곳으로부터 더 높은 곳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국지적이고 육체적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 한 곳에 진짜로 계셨었는데 또 진짜로 어떤 장소로 가셨다라는 거네요. 진짜 사람의 몸을 가지고요.
예, 이 말을 왜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혼만 있어서 하나님의 영, 이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진짜 사람이 유대 땅에 살다가 그 진짜 사람이 하늘로 가셨어.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8절, 16장 7절, 16장 28절, 6장 62절 다 요한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있다가 어떤 구체적인 장소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 내가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변화된 몸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뭐 영혼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셨죠. 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결국 구름이 가려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물론 이제 그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육체가 직접 올라가는 게 목격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4장 2절,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아멘. 네, 여기 있는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내가 올라간다. 또 내가 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높이셔서. 네, 그리스도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자신의 그 신격의 능력, 신성으로 그렇게 또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무엘형제님,
네.
조금 엉뚱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이나 지난 뒤 올라가셨을까요?
너무 빨리 올라가시면 섭섭하잖아요. 네. 좀 살펴보면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네. 또 인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실까요?
네.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답인데 첫 번째 네. 사무령자님 말씀하신 것이 은혜롭네요. 너무 서운하니까.
네.
맞아요. 이 사무령자님 이야기해 주신 게 맞아요. 부활 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 여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왜요? 얘들아, 부활은 진짜야. 부활은 사실이야. 그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후 즉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말하자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지난 뒤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는 우리를 위한 유익도 있는 셈이네요.
어휴, 그런데요. 네. 정말 그런데요. 아, 그런 이유도 있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4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형제님 나눠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강렬하게 딱 그냥 한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네,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